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 지역에 대규모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러시아 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알렉세이 스미르노프 쿠르스크 주지사는 이날 텔레그램에 방공 전력들이 어젯밤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물리쳤다면서 드론 7기와 미사일 7발을 요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전황보고에서 쿠르스크 상공에서 격추한 우크라이나 드론이 총 23기였다고 밝혔습니다. 로만 알류킨 쿠르스크 주지사 보좌관은 이번 공격이 대규모 공격이었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외국산 미사일을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격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측의 즉각적인 논평은 없었습니다.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 기습 침공했던 곳으로 최근 러시아군의 반격으로 기습 당시 점령했던 면적 중 40%가량을 러시아에 다시 내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북한이 파병한 병력 11,000명이 이곳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쿠르스크의 남쪽으로 인접한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 주지사는 이날 아침 러시아군이 하르키우시 중심가 일대에 공격을 가해 최소 10명이 부상하고 민간 기반시설 등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전화회담을 갖고 국제 현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튀르키예 대통령실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날 회담에서 튀르키예는 역내 긴장 종식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기여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튀르키예 국영 아나돌루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또 튀르키예가 여러 분야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늘리고 특히 무역 확대를 목표로 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도 성명에서 두 정상이 여러 국제 현안들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푸틴 대통령과 에르도안 대통령이 무역, 경제 협력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두 정상은 지난달 23일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상호 경제 협력과 튀르키예 내 국제 가스 공급망 조성 계획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중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어제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지역의 헤즈볼라 거점에 대한 공습을 계속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헤즈볼라 정보부대와 연안 해상미사일부대, 이란에서 시리아를 거쳐 레바논으로 무기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4400부대 등이 포함되는 베이루트 인근 다히엔의 헤즈볼라 지휘소 12곳에 공습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지휘소는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 공격을 계획 지휘하고 레바논 남부에서 활동하는 이스라엘군 병력들에 대한 헤즈볼라 대원들의 테러 활동을 감독하는 데 사용됐다고 이스라엘군은 덧붙였습니다. 다히에는 레바논 동부 베카벨리와 함께 헤즈볼라의 거점이 위치한 곳으로 이스라엘군이 파악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한편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 대규모 로켓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이날 이스라엘 중부 텔아비브와 북부 나하리아 등지에 미사일 250발을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중 상당수가 요격됐지만 격추 뒤 떨어진 로켓 파편에 맞아 최소 4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발 풍선 한 개가 타이완 인근에서 포착됐다고 타이완 정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현지 시각으로 24일 오후 6시 21분경 타이완섬 지룽항 북쪽 111km 지점 해상에서 발견된 이 풍선이 고도 33,000피트에서 2시간가량 비행한 뒤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풍선은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었으며 다만 타이완섬을 통과하지는 않았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이 풍선이 중국이 보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는 지난 4월 이후 처음입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1월 새해 첫날부터 며칠에 걸쳐 타이완에 이 같은 풍선 여러 개를 보낸 바 있습니다. 당시 타이완 국방부는 중국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직접적 전투가 아닌 불규칙한 전술을 사용해 상대방을 피로하게 만드는 회색지대 전술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한편 중국 국방부는 로이터통신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타이완에는 국방부가 없다면서 또 해당 질문은 외교사항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부통령의 암살 위협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지난 며칠 동안 들었던 발언들은 곤란한 것들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25일 월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현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러시아 고위 당국자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면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 강화 움직임을 비난하고 협력 수위에 따라 단계적 조치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국 백악관 고위관리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관계 강화가 차기 행정부에도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치고 정치적 결단만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국무부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국방부 고위관리는 한국과 북한군 파병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바람 강해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9도, 최고기온은 0도에서 영상 16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5m, 서해 앞바다는 1.5에서 3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러시아 고위 당국자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면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 강화 움직임을 비난하고 협력 수위에 따라 단계적 조치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환용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러시아가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24일 인터뷰에서 한국산 무기가 러시아 시민을 살상하는 데 사용되면 양국 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을 한국이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루덴코 차관은 우리는 물론 필요한 모든 방법으로 이에 대응할 것이고 이것이 한국 자체 안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이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이 같은 무모한 조치를 자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단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외부의 유혹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국익을 우선으로 고려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북한군 파병이라는 변수 때문에 기존의 인도주의적이고 경제적인 지원 방식이 바뀔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군이 현대전 경험을 쌓게 되면 우리 안보에 치명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종전과 같은 인도주의 관점의 지원에서 이제는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지원 방식을 바꿔나간다며 무기 지원이라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이달 초에 있었던 건데 루덴코 차관이 지금 시점에서 경고하고 나선 이유는 뭘까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조 바이든 미 정부 그리고 유럽 주요 국가들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강화 또는 첨단 장거리 무기 사용 승인이 이어지면서 이런 움직임의 확산을 막기 위해 러시아가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또 우크라이나 특사단은 곧 한국을 방문해 무기 지원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방부사나 국방연구원 부진호 박사입니다.
에이테크스 미국 승인했고 그다음에 영국이 스톰쉐도 승인했고 프랑스도 스칼프 미사일 승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특사가 아마 이번 주에 뭐 들어왔든지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런 또 무기 지원 협의가 또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또 국제사회의 여론이 또 조성이 돼버리게 되면 어쨌든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된다는 목소리가 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다중해라 그런 메시지를 좀 보낸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루덴코 차관의 발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한국 정부는 북러 간 군사협력 강화를 비난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놓은 단계적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의 25일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상호 군사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서 이미 정부는 여러 차례 단호한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 동향을 지켜보면서 진전에 따른 단계별 조치를 취해나갈 것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장에서의 북한군 움직임은 철저하게 함구하면서 대미 관계 등에서 북한 편들기를 한층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루덴코 차관은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루덴코 차관은 또 내년 초 들어설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한과 접촉 재개가 가능할지를 묻는 질문에 2018년과 2019년에 북한 지도자와 만났던 트럼프가 자신의 경험을 반복하고 싶어 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우리가 보기엔 이전과 동일한 조건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재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한반도와 전 세계의 지정학적 상황은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협상 과정의 전망과 관련해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희망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북한의 원칙적인 입장에 달려있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의 방공망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 해당 사실을 공개한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심원식 한국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2일 한국의 TV 방송 매체인 SBS의 한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의 취약한 평양 방공망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련된 장비들과 대공 미사일 등이 러시아로부터 북한에 지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 실장은 또 10월 초부터 현재까지 160문 이상, 2개 포병여단 규모가 러시아에 지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장사정포와 이를 운용할 포병 전력을 러시아로 보낸 대가로 러시아는 대공미사일 등 방공망 장비들을 북한에 주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의 파병 대가로 러시아가 무엇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건 처음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신 실장이 기밀에 해당될 수 있는 러시아의 대북 무기 지원 상황을 공개한 것은 북러 군사협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하고 북한 간의 군사협력이 진행이 되고 있고 어쨌거나 그 군사협력이 한반도의 안보 지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맥락에서 기밀인 정보 사항들을 공개한 점이 러시아를 염두에 두고 그에 대한 어떤 경고적 의미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주목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다면 이 사안이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으로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결정이 쉽지 않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방공망 지원은 한국으로선 북한군 파병에 이어 러시아가 또 한 번 선을 넘은 행동으로 볼 수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결국 이 문제가 트럼프 행정부와 거래를 해야 할 사안으로 변했다는 게 박 교수의 설명입니다.
선택지를 한국이 가져간다라는 게 이전보다 좁아져 있는 것은 맞는 거고 이제는 트럼프 행정부와 상의를 해야 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이제는 무기 지원을 우크라이나한테 하는 것도 미국과의 거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한국 내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는 입장이 유럽과 다르고 북한군 파병이나 러시아의 방공망 지원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 안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데 대해 거부감을 갖는 여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박사는 그러나 북러 군사협력에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신호는 잡히지 않는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첩보를 언급했군요.
네, 한국 국가정보원은 24일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첩보가 있어 면밀히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서방 당국자와 우크라이나 정부 측에서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한국 정보 당국이 관련 첩보를 공식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코퍼레이션은 우크라이나가 지난 20일 스톰 쉐도우 순항 미사일로 러시아 크루스크 지역을 공격하면서 북한군 500명이 사망했다고 23일 보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백악관 고위 관리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관계 강화가 차기 행정부에도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러가 제기한 도전이 미한일 3국 관계를 더욱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라 레프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22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대담 행사에서 가장 해결이 어려운 문제 중 하나로 북러 협력을 꼽았습니다. 레프퍼 선임국장은 재임 기간 중 어떤 문제를 다르게 처리했을 것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나를 밤잠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 중 하나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와 그 관계가 빠르게 발전했다는 점이라고 답했습니다.
One of the things that really does keep me up at nigh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and how far it has come so.
또한 그 궤도를 바꾸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한다면서 이 질문이 어려운 이유는 이 정책에 매우 가까이 있던 사람으로서 그 궤도를 바꿀 수 있는 지점을 찾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 첫 해부터 오늘날까지 수년 동안 바이든 팀은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 여러 차례 북한과 접촉했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전제 조건 없이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what I mean by that is that for the first many years and you know up until today
이어 그러나 이 문제에서 가장 어려웠던 측면 중 하나는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지 않기로 결심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레프퍼 선임 국장은 차기 행정부에게 북한 그리고 북러 문제가 해결이 쉽지 않은 난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북러 관계에 대해 시작부터 어지러울 정도로 험난했다면서 북한은 러시아에 수백만 발의 탄약을 보냈고 이제 우리는 러시아에 수천 명의 북한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아마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첨단 기술 지원을 북한에 제공하고 국제기구에서 북한을 보호하며 북한의 핵무기 역량을 합법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North Korea-Russia relationship, once it got started, has really been on a dizzying trajectory, which, as you know very well, Victor, has resulted.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 몇 년 동안 미국 행정부들의 엄청난 도전이 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다만 이러한 도전 속에서도 여러 낙관적인 상황이 펼쳐졌다며 미국의 동맹 관계가 격상된 사실을 그 사례로 들었습니다.
There have been many silver linings that we've gotten to see based on that challenge. Needless to say, the challenge posed by Pyongyang.
레프퍼 선임 국장은 북한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가 제기한 도전은 말할 필요도 없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미한일 3국 협력을 더욱 촉진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도태평양에서의 위협이 직접적으로 유럽에도 가해질 수 있는 이러한 도전에 대해 유럽 나라들이 맞서도록 했다며 이는 유럽 대서양 동맹과 인도태평양 동맹국의 통합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도 북러 문제는 시급한 문제일 뿐 아니라 점점 더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 될 것이라며 레프퍼 선임 국장의 발언에 동의했습니다.
This is... not only going to be urgent, but it's going to be a growing issue that cannot be ignored.
한편 이날 캠벨 부장관과 레프퍼 국장은 미한일 3국 공조 등 여러 국제 사안에 대한 다자간 해법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레프퍼 국장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가 미한일 관계 강화를 위해 보여준 놀라운 용기를 언급하며 3국이 전진하기로 결정한 순간과 이후 성사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꼽았습니다. BOA 뉴스 함재아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치고 정치적 결단만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국무부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리는 한국과 북한군 파병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렉산드라 벨 국무부 궁비통제 억제안정 담당 부차관보는 22일 북한이 추가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는 미 정부의 기존 평가를 재확인했습니다. 벨 부차관보는 이날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미한정책 컨퍼런스에서 미국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정치적 결정만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실험은 역내 긴장을 심각하게 고조시키고 전 세계의 안보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ssesses that the DPRK has prepared its Pyongyang test site for its potential seventh explosive nuclear test.
벨 부차관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위협 발언 등은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는 핵 사용을 포함한 잠재적 공격에 대한 방어 준비를 위해 미한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 같고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떤 핵무기 공격에도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단호한 대응으로 맞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부 장관은 지난 14일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반 보좌관은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 참석자 페루로 향하는 전용기 기내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분명히 최근 며칠과 몇 주 동안 북한은 탄도미사일 실험을 계속했고 7차 핵실험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다면서 이는 우리가 경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9월 VOA에 미국은 북한이 정치적 결정만 내리면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도록 풍계리 핵실험장을 준비했다고 평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한 핵협의 그룹의 국무부 측 수석대표인 벨 부장관보는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에 대해선 그런 결정에 따른 후과를 강조했습니다.
So I think it's natural that tactics and approaches change from administration to administration. But I think overall, if you look,
벨 부장관보는 한국 국민의 66%가 자체적인 핵 억제력을 보유하길 원한다는 여론조사가 있다는 지적에 여론조사는 질문 방식에 따라 다소 틀이 짜여져 있다고 생각한다며 독자적인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고 NPT에 대한 한국 스스로의 공약 위반을 포함해 그런 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결과를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한다면 약간 다른 대답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핵 프로그램을 가져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보다 더 깊은 대화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비확산 체제의 조석인 NPT에 따른 상호 의무에 대한 오랜 공약을 반복해서 재확인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EDSCG와 NCG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확장 억제 공약을 더 잘 조율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직면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 억지력 및 재래식 수단을 사용해 어떻게 함께 도전에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한국 국민들과 논의를 계속 넓혀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NCG와 관련해선 총 3차례의 회의가 열렸다며 다음 달 초 워싱턴 DC에서 네 번째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벨 부처관보는 내년부터 다시 들어서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조언을 묻는 질문엔 행정부마다 전술과 접근 방식이 바뀌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전반적으로 안보 분야에서 보면 상당한 일관성이 있고 북한의 비확산 위협을 관리하고 대처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목표는 실제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So I think it's natural that tactics and approaches change from administration to administration.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과 관련해선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최근 북핵 문제는 해결된 사안으로 간주한다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그것은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이전에는 없었던 잠재적 분열 이슈라고 생각한다고 벨 부차관보는 말했습니다.
I think they particularly noted the statement that Foreign Minister Lavrov, Russian Foreign Minister Lavrov made.
그러면서 우리는 이 북핵과 북러 관계 관련 문제에 대해 중국의 일종의 압박을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디디아 로열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이날 행사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현재 관계에 대해 비록 주로 거래 관계에 머물러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ven if it remains largely transactional, it can still be something that we need to take.
로열 수석 부차관보는 기조 연설을 마친 뒤 미 정부는 현재 북러 관계의 성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는 VOA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뭔가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가 있다며 그들은 자국의 방위산업 및 전시경제를 지원할 다른 국가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그들에게 일종의 탈출구이자 생명줄과 같은 존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통해 유엔과 다른 국제무대에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등 꽤 많은 것을 얻고 있다고 본다며 군사개발의 진전을 지원하기 위해 유용한 기술을 얻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But I do think that Pyongyang is getting quite a lot. They're getting Russian support on the international stage.
로열 수석 부차관보는 특히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논의하고 있다며 한국이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및 그의 팀과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식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한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 당국은 만 명이 넘는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 동부로 보내졌고 이들 대부분이 극서부 크루스크주로 이동해 러시아 군인들과 함께 전투작전에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미국 정부 등 국제사회가 제시한 구체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군사협력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대선 이후 나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 무력 강화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향한 메시지라고 전직 미국 관리들이 해석했습니다. 미국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핵무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트럼프 당선인을 향한 메시지라고 풀이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19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과거에 진행됐던 정상회담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그것은 바로 북한은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으며 핵 억제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행정부 시절이던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김 위원장과 적어도 28차례 친서를 주고받고 3차례 회동하는 등 탑다운 외교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2월 말 하노이에서 열렸던 2차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나면서 미국과 북한의 핵 협상은 중단됐고 현재 두 나라 간의 대화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두 정상 간 마지막 만남은 2019년 6월 30일 한반도 판문점에서였습니다.
오랜 적대적 관계였던 우리 두 나라가 이렇게 여기서 평화의 약속을 하는 것 자체가 어제와 달라진 없는 걸 표현하는 것이고 앞으로
Well, I want to thank you, Chairman. And this was a special moment. And this is, I think, really that this is a historic.
이후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과 미사일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최근에는 11월 5일 미국 대선을 닷새 앞두고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9형을 시험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미국 대선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조선인민군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 연설을 통해 미국 주도의 군사동맹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핵무력의 제한 없는 강화와 전쟁 준비 완성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이미 정교한 중장거리 운반 시스템을 갖춘 신뢰할 수 있는 억제력을 개발한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거나 적어도 기정사실화하길 원한다면서 김 위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비핵화의 문은 이제 굳게 닫혔고 트럼프 당선인은 핵무기를 유지하려는 북한과 상대하게 될 것이란 점을 상기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김 위원장이 여전히 트럼프 당선인과 만나고 싶어 할 것이지만 이제는 과거와 상황이 크게 다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19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김정은은 트럼프 당선인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면 대화에 열려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김 위원장은 러시아와 밀접해진 군사관계를 바탕으로 유리한 입장에서 회담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발언을 반드시 트럼프 당선인과의 만남 가능성과 연결해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19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김 위원장의 최근 발언이 차기 트럼프 행정부를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정보를 거의 제공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일러 전 부석관은 그러면서 김정은은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과 같은 국가들이 기존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뒤집고 목표 달성을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격변의 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은 이어 김 위원장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현금, 식량, 연료, 대량 살상 무기 및 재래식 능력을 지원받고 외교적으로는 북한의 핵 지위 인정 및 수용 등의 혜택을 누리기 시작했다면서 블라디미르 푸틴과 같은 친구들이 있는데 왜 도널드 트럼프에게 연락을 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지난 6월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이 제3국의 공격을 받을 경우 즉시 군사적으로 서로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이달 초 각각 이 조약을 법으로 비준했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19일 VOA에 김 위원장이 푸틴과의 새로운 관계 구축으로 예전과 달리 지원과 제재 완화를 위해 트럼프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또 트럼프 당선인도 김 위원장과의 추가 정상회담에 큰 비중을 두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트럼프의 최우선 외교정책 이슈는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면서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 상황은 꽤 안정적이고 조용하며 트럼프 김정은 사이에 또 다른 정상회담이 큰 성과를 낼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은 21일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무장장비 전시회 연설에서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주로에 갈 수 있는 곳까지 다가보았으며 결과에 확신한 것은 초대국의 공존 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입장과 언제가도 변할 수 없는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 정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반 현실은 적을 압도할 수 있는 최강의 국방력, 이것만이 유일한 평화수호이고 공관 안정과 발전의 담보임을 매일 매시각 절감케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22일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도 열려있다며 하지만 북한은 관여에 관심이 있다는 어떠한 징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 인권 전문가들은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최근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의 가장 큰 특징은 강제 노동과 안보 문제의 연관성을 명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상원에서도 무난히 승인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21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전날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의 가장 큰 특징은 북한의 강제 노동과 핵미사일 프로그램과의 연관성을 명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빠르게 개발하고 있는 대량살상 무기와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인권유린의 연결고리가 이번 결의안에 명시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강제노동이 언급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많은 경우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이 주민들의 강제노동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the linkage that is drawn in the resolution between th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20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미국과 한국 등 61개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로써 북한 인권 결의안은 지난 2005년 이래로 20년 연속 채택됐습니다. 채택된 결의안은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의안에는 북한이 강제노동과 같은 인권침해와 학대를 통해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며 국가 예산이 불균형적으로 군사비에 할당돼 인권을 충분히 존중,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담겼습니다. 또 북한이 2024년 1월 한국과 통일을 더는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이런 정책 방향이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북한의 핵 위협을 고려할 때 북한의 강제 노동과 인권과의 연관성을 강조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아울러 북한이 더 이상 한국과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선언과 이것이 이산가족 문제에 미칠 영향을 언급한 것도 새로운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트 회장도 2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결의안의 가장 큰 특징은 인권과 안보 문제를 연결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중동의 이스라엘을 비롯한 동맹의 안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또 KN-23 탄도미사일과 포탄, 11군단 소속 특수부대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선에 배치하기 위해 러시아로 보내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The most important issue is the human rights security nexus. So North Korea is
스칼라트 회장은 인권 침해와 국제 평화와 안보 위협이라는 두 문제를 계속해서 연계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 지역 내 평화와 안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유럽 안보까지 위협하는 만큼 동맹과 파트너들이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해 심각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20년 동안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됐다는 것은 북한인권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결의안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일관되게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2005년 이후 유엔 총회가 매년 해온 일로 북한 인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유엔 회원국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데 북한 인권 결의안의 경우 결의안을 지지하지 않는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다면서 대다수의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it's a very clear indication that there are major problems with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ese resolutions have to have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은 표결 없이 합의, 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됐습니다. 북한 등 일부 반대국들은 표결로 갈 경우 결의안에 대한 압도적인 찬성을 우려해 투표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최근 8년간 이어진 관행으로 3위원회는 지난 2016년부터 컨센서스 방식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21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실상을 왜곡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주도하는 인권결의 채택 노름을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낙인하며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고 말했습니다. 루이스 샤르보노 휴먼 라이츠 워치 유엔 담당 국장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가 보고 싶었고 앞으로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유엔 총회가 북한 당국의 강제 노동과 같은 인권 침해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사이의 연관성을 깊이 파헤칠 전문가 그룹을 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에 대한 심층 조사가 이루어지고 전문가 그룹이 유엔 회원국들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hat we would have liked to have seen and hopefully we will see this in the future is for the General Assembly to
샤르보노 국장은 또 향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에 관한 정기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20일 미국 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상원에서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중요한 점은 이 법안이 인권 문제에 중점을 두도록 특별한 방향을 제시하고 북한인권특사와 같은 특별보고관 및 특사를 위한 근거를 제공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회가 이 법안을 채택한다는 사실 자체가 국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폭넓은 지지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라면서 이번 회기 내에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원이 이미 승인한 만큼 상원도 이를 승인할 것으로 보이며 대통령도 당연히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Senate will probably approve the resolution now that the House has approved it and the President will certainly sign it.
공화당 소속 영김 하원 의원과 민주당의 아미베라 하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기존 북한인권법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과 탈북민 보호를 목적으로 정부와 비정부기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재승인 법안에는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고 탈북민 강제 북송의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현재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마르코 루비오 의원과 민주당이 팀 케인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도 이 법안이 무난히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마르코 루비오 의원이 이 법안 채택을 지지하는 상원 의원 중 한 명이라면서 이는 초당적인 사안으로 여겨져온 만큼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Nominee for Secretary of State under the President Trump administration is Marco Rubio.
스칼라 튜 회장도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루비오 상원의원이 북한 인권법을 지지해왔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이는 초당적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인권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는 데 대해 초당적인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면서 현재 의회, 특히 상원이 법안 통과를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칼라트 회장은 다른 우선순위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며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포함해 전 세계에 초래하는 국제적 안보 도전과 맞물려 증폭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I think you should get passed. So I know there are lots of other priorities, but this is a really big one. And we only see the issue of
수전 숄티 북한 자유연합 의장은 2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통과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사실 좀 실망스러웠다면서도 상원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숄티 의장은 정말 중요한 점은 이 법안이 하원과 상원 모두에서 항상 강력한 초당적 지지를 받아왔다는 것이라며 인권이 최우선시 돼야 한다는 데는 많은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one thing it's really important to understand is that this legislation has always had strong bipartisan appeal.
숄테 의장은 그러면서 북한 인권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누차 강조했습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미국의 정책이 인권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북한 인권 특사를 임명해야 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 일기에서는 북한 인권 특사 자리를 4년간 공석으로 놔뒀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부가 특사를 임명하도록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이 가짜 IT 기업을 설립해 미국 기업을 사칭하고 이를 통해 불법 자금을 조달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기업의 웹사이트를 불법 복제하고 민감한 정보도 탈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산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정보기술보안업체 센티넬랩스는 21일 북한 관련 행위자들이 미국 기반의 소프트웨어 및 기술 컨설팅 업체를 사칭해 불법 행위에 악용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센티넬랩스가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과 연계된 위협 행위자들은 중국과 러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 본사를 둔 유령 회사,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습니다. 이들은 인디펜던트 랩 유한회사, 센양 토니왕 기술회사 등 4개 회사로 미국의 유력 IT 기업인 키트럼과 뉴롤라임의 웹사이트를 통째로 복제하거나 디자인과 콘텐츠를 도용해 마치 해당 회사인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합법적인 미국 및 국제 IT 회사를 가장해 신뢰를 얻으려는 의도였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웹사이트 주소 생성 서비스인 네임칩을 이용해 위장 인터넷 주소를 등록하고 웹사이트 방문자가 문의하기 양식을 통해 의사소통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들은 해당 회사를 사칭해 민감한 계약에 접근을 시도하거나 면접 명목으로 구직자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이를 활용해 다른 정보기술기업에 위장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이러한 가짜 IT 기업을 통해 고객사로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술 관련 계약을 수주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가짜 신원과 조작된 사업 정보를 활용해 원격 IT 고용 계약을 체결하거나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보기술 노동자들이 위장 취업 시 이들 가짜 회사 출신으로 가장해 실제 신분과 출신 지역을 숨기려 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이번 사건의 배후에 북한 IT 노동자 그룹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로 가짜 웹사이트가 사용한 인터넷 도메인과 IP가 과거 북한 행위자들이 사용했던 인프라와 연관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들 회사의 운영 방식이 북한의 자금 조달 전략과 일치하며 북한 IT 인력의 활동이 이들 기업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아울러 이들 회사가 과거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에 올랐던 중국과 러시아 기반의 북한 연계 회사들과 유사한 운영 방식을 보였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북한 IT 노동자 제도의 이용은 재정적 목적 달성을 위해 글로벌 시장을 악용하는 북한 정권의 적응력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 행위자들은 미국에 기반을 둔 합법적인 소프트웨어 및 기술 컨설팅 회사를 사칭함으로써 신뢰를 얻고 민감한 계약에 접근해 제재를 우회하며 탐지를 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전술은 국제 디지털 경제를 활용해 무기 개발을 포함한 국가 활동에 자금을 조달하려는 고의적이고 진화하는 전략을 강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지목된 4개 위장회사 웹사이트는 모두 미국 정부에 의해 단속되고 압수 조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와 연방수사국 FBI, 국토안보수사국, 국방범죄수사국 등은 2022년부터 기관관 협력을 통해 북한과 연계된 이들 4개 위장회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10일 해당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들이 미국 정부에 의해 압수됐습니다. 당국은 이 웹사이트들은 북한에 대한 조직적 법 집행 조치의 일환으로 미국 매사추세츠주 지방법원이 발부한 압수영장에 따라 압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전문가인 제니 전 조지타운대 안보 신기술센터 연구원은 2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IT 노동자들의 활동과 연관된 웹사이트를 미국 당국이 압수한 것을 주목할 만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They, you know, will seize a couple websites that it can seize. which is a little more proactive than just like designating entities.
전 연구원은 미국 당국이 북한 연계 웹사이트를 압수한 것은 단순히 기관을 제재에 지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조치이자 실제 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과적인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북한 IT 노동자 활용 체제를 교란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고민 중이며 이번 조치를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내려는 조치의 일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이 단순히 해외의 IT 노동자를 취업시켜 수익을 얻으려는 것에 더해 고급 정보 탈취에도 악용할 수 있다며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It is important to think about, you know, not only because of the revenue, but in some cases they may get jobs at.
전 연구원은 북한이 IT 노동자 취업이나 관련 위장 회사 설립을 통해 추가 해킹을 위한 고급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 IT 노동자들의 위장 취업 사례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대응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왔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연방수사국 FBI, 한국 외교부와 국가정보원 등은 지난해 10월 합동주의보를 발령하고 북한 IT 인력의 위장 취업 수법을 공개했습니다. 또 올해 5월에는 국무부가 북한 IT 노동자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고 지난달에는 미국 법무부가 북한 IT 노동자 위장 취업을 도운 미국인을 체포하고 기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영국 재무부가 북한 IT 인력들이 영국 기업에 위장 취업하고 있다며 주의보를 발령하고 이들이 고용될 경우 대북 제재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독일 헌법수호청도 지난달 1일 북한 IT 노동자들이 독일 기업에 위장 취업하고 있다며 사이버 보안 권고문을 발표하고 보안 위험 및 제재 위반 우려를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해킹 지적에 반발하며 사이버 공격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2022년 2월 7일 홈페이지에 우리는 잊지도 않은 우리의 사이버 공격, 가상화폐 절취설을 내돌리는 미국의 비열한 행위를 우리 국가의 이미지 훼손으로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과 위협으로 보고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전 세계에서 중국으로 가발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으로 가발을 수출하는 나머지 40여 개 나라의 수출액을 모두 더해도 북한의 10분의 1에도 못 미쳤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북한의 대중국 월 가발 수출액이 또다시 1천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뷰이가 중국 해관총사의 북중무역 세부 자료를 살펴본 결과 북한은 지난달 중국의 가발과 속눈썹 등 인조 모발 제품 약 161톤 분량 총 1,073만 달러치를 수출했습니다. 이로써 2024년 북한의 대중국 누적 가발 수출액은 1억 5,184만 달러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1억 5천만 달러를 넘겼습니다. 양으로는 2,229톤입니다. 올해 10개월 동안 중국의 가발 등 모발 제품을 수출한 나라는 북한을 포함해 모두 43개 나라입니다. 북한은 이 중에서 가발 수출량과 수출액 모두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 중입니다. 북한의 수출액은 2위 456만 달러와 비교해도 30배나 많습니다. 현재 해관총선은 2위를 중국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제조한 품목을 세관에 기록할 때 해당 나라 이름을 중국으로 기록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 또 북한을 제외한 대중국 가발 수출국 42개 나라의 올해 수출 총액은 1,174만 달러인데 이는 북한의 7.7% 수준에 불과합니다. 북한의 가발 시장 독주 체제는 202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북한은 2022년 1,130만 달러치의 가발을 중국에 수출하며 다른 나라들을 앞섰고 2023년엔 전년도보다 크게 늘어난 1억 6,268만 달러로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만 하더라도 북한의 1년치 대중국 가발 수출액은 139만 달러였지만 불과 5년이 지난 지금은 당시보다 100배가 더 늘어났습니다. 북한이 올해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사들인 품목이 사람 머리카락, 즉 인모인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북한은 올해 1월에서 10월 중국에서 총 1억 3,874만 달러치, 1,959톤의 인모를 수입했습니다. 이는 5,975만 달러치의 수입액으로 전체 수입품 2위를 기록한 대두율을 크게 상회하는 액수입니다. 이처럼 많은 양의 인모를 수입한 것은 북한이 재료를 수입해 이를 완제품으로 되파는 주문자 생산 방식 OEM 형태의 무역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가발의 재료인 머리카락을 들여와 이를 가발로 만들어 중국으로 되팔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대북 제재 여파가 본격화된 2018년부터 OEM 무역을 통해 비제재 품목인 가발과 손목시계, 속눈썹, 신발 등을 중국에 판매했습니다. 이 같은 OEM 무역은 코로나 사태가 불거진 2020년부터 급감했는데 2022년부터 회복세를 타고 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지난 5월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제재로 판로가 막힌 위탁가공 형태의 섬유산업을 대체하기 위해 틈새 시장을 찾으려 노력했고 이에 따른 결과로 가발 수출을 늘린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With a gap between imports and exports of that magnitude, it's clear that they're still having a hard time increasing their.
다만 가발은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시장 규모가 섬유 산업에 비해 훨씬 작다고 뱁슨 고문은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OEM 무역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올해 초부터 북한의 가발 수출액은 계속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올해 3월 대중국 가발 수출액은 2,109만 달러였지만 4월 1,684만 달러, 5월 1,539만 달러로 하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이후 1,406만 달러를 기록한 8월을 제외하면 주곧 1,000만 달러 초반대의 수출액을 기록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바람 강해지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9도, 최고 기온은 0도에서 영상 16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5m, 서해 앞바다는 1.5에서 3m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흐리고 비나 눈 오겠습니다. 평양 최저 영상 5도, 최고 영상 7도, 안주 최저 5도, 최고 6도, 남포 최저 영하 5도, 최고 6도 되겠습니다. 평안북도 흐리고 비나 눈 오겠습니다. 신의주 최저 1도, 최고 3도, 수풍 최저 1도, 최고 2도, 강계 최저 2도, 최고 2도 되겠습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역시 흐리고 비나 눈 오겠습니다. 해주 최저 7도, 최고 8도, 용연 최저 5도, 최고 7도, 개성 최저 7도, 최고 9도, 사리원 최저 6도, 최고 7도, 신계 최저 6도, 최고 8도,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흐리고 비나 눈 오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오후에 맑아집니다. 함흥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최저 영상 6도, 최고 영상 13도, 장진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1도, 해산 최저 영상 1도, 최고 영상 4도, 원산 오후에 맑습니다. 최저 6도, 최고 12도, 평강 최저 5도, 최고 7도 되겠습니다. 함경북도 흐리고 비나 눈 옵니다. 일부 지역은 오후에 맑아집니다. 청진 최저 영상 6도, 최고 영상 14도, 선봉 최저 영상 8도, 최고 영상 13도, 삼지연 최저 영하 2도, 최고 0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흐리고 비나 눈 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1에서 3.5m, 오후엔 2에서 5m이겠습니다. 먼바다 오전 오후 모두 2에서 6m이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비나 눈 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오후 모두 1.5에서 3m, 먼바다는 오전 오후 모두 1.5에서 3.5m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부통령의 암살 위협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지난 며칠 동안 들었던 발언들은 곤란한 것들이었다면서 우리들 중 일부를 죽이려는 무분별한 욕설과 협박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세라 두테르테 부통령은 23일 자신을 겨냥한 암살 기도가 있었다면서 자신이 암살될 경우 마르코스 대통령과 부인 등을 죽일 것을 누군가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시 헤르모제네스 안드레스 필리핀 법무차관은 기자회견에서 두테르테 부통령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두테르테 부통령은 기자들에게 마르코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곧 답변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대통령과 부통령의 이번 설전은 두 대통령 가문 간의 강력한 동맹이 붕괴된 뒤 양측의 싸움이 더욱 치열해지는 가운데 벌어진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딸인 두테르테 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 대선에서 마르코스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아프리카 남동부 섬나라의 마다가스카르 해안에서 난민선 두 척이 전복돼 최소 22명의 소말리아인이 사망했다고 소말리아 정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다우드 아웨이스 소말리아 정보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전복된 두 난민선에 타고 있던 70명의 소말리아인 중 22명이 사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두 난민선에는 각각 38명과 3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고 아웨이스 장관은 밝혔습니다. 마다가스카르 당국의 23일 발표에 따르면 난민선들은 이달 2일 소말리아에서 프랑스령 마요트 섬을 향해 출항했으며 첫 번째 보트가 표류 중인 것을 22일 어부들이 발견했습니다. 이후 두 난민선은 차례로 해안으로 인양됐습니다. 아웨이스 장관은 이 난민선들의 출항지를 조사하고 일정을 기획했던 이들을 불법 이민에 연루된 범죄자로 규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이들이 프랑스 정부의 복지 혜택을 누리고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마요트 섬으로의 이주를 시도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이달 초 아프리카 대륙과 마다가스카르 섬 사이 코모로 섬 해안에서는 약 30명이 탑승한 난민선이 전복돼 최소 25명이 사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 지역에 대규모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러시아 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알렉세이 스미르노프 쿠르스크 주지사는 이날 텔레그램에 방공 전력들이 어젯밤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물리쳤다면서 드론 7기, 미사일 7발을 요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전황보고에서 쿠르스크 상공에서 격추한 우크라이나 드론이 총 23기라고 밝혔습니다. 로만 알료킨 쿠르스크 주지사 보좌관은 이번 공격이 대규모 공격이었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외국산 미사일을 공격에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공격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측의 즉각적인 논평은 없었습니다.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 기습 침공했던 곳으로 최근 러시아군의 반격으로 기습 당시 점령했던 면적 중 40%가량을 러시아에 다시 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북한이 파병한 병력 1만 1,000명이 이곳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쿠르스크의 남쪽으로 인접한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 주지사는 이날 아침 러시아군이 하르키우시 중심가 일대에 공격을 가해 최소 10명이 부상하고 민간 기반시설 등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전화회담을 갖고 국제 현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튀르키예 대통령실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날 회담에서 튀르키예는 역내 긴장 종식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기여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튀르키예 국영 아나돌루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또 튀르키예가 여러 분야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늘리고 특히 무역 확대를 목표로 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도 성명에서 두 정상이 여러 국제 현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신은 푸틴 대통령과 에르도안 대통령이 무역, 경제협력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두 정상은 지난달 23일 러시아 카잔에서 열렸던 브릭스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상호 경제협력과 튀르키예 내 국제 가스공급망 조성계획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중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어제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지역의 헤즈볼라 거점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헤즈볼라 정보부대와 연안 해상미사일부대 등 여러 부대들이 포함되는 베이루트 인근의 다히엔의 헤즈볼라 지휘소 12곳에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